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과 이 백성들이 나눈 대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적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평가가 엇갈리면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두고 계속적으로 논쟁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반응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어가서 그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지 그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 일이 계속되어져 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빌라도의 재판에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모티브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가 지금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그 재판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재판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이적을 통하여서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불의하게 그렇게 대했는지를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주님의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거역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인내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과 인내,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것을 지금 요한이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면서 나는 진정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와 같은 삶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과 7장의 긴 담화를 통하여서 요한이 단순히 이 사람들의 불신앙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청중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9절 말씀까지를 살펴보았지만 오늘 다시 37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명절의 끝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그래서 그날을 큰 날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명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여러분, 초막절 명절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앞에 부어드리면서 스가랴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삶에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원하는 의식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 날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것을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보고 또 제사장이 그 물을 가지고 올라갈 때 그를 함께 따라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물을 부어드릴 때에 그들은 함께 스가랴 1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기원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치르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행사에 몇백 명이 참석했겠습니까? 몇천 명이 참석했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날에 올라와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는, 사모하는 이 물,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 물, 바로 이 물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될 것이고 그의 영혼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이 자비로운 초대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분을 거절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말씀부터 52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 사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무리 중에서 혹은 그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그 선지자라 말할 때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가 장차 올 것이라고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혹은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들이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 반응을 보인 이 사람들 가운데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이 있었지만 지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서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감화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또한 모세의 율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이 되면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민족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침내 다윗의 그 나라와 같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지적으로는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변화되지 못한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위험이 있는데 우리 자신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좋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우리 주님을 반대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지적인 메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적인 이 능력은 결코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알기는 하는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은 메마른 상태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위험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이 지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 이 지식의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아는 것에만 그치면, 이 메마른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경험이 있고 듣고 배운 것이 많고 책을 많이 읽어서 이해하게 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지식은 단순히 메마른 지식의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를 변화시키는 참된 지식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모세가 말하였던 그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적을 보고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곧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같다는 수준이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신앙까지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즐거이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었던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배워온 유대 전통과 그리고 이 율법의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주님으로 영접하기에는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이 유대교의 교훈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이 자기가 배워온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것이 충돌하여서 이것이 조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미혹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배워왔던, 자신들이 경험했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이 전통에 얽매여서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미혹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완고한 마음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다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위협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처럼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들은 진리에 도달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나 자기들의 편견이나 자기들의 권위나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하는 지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논쟁했지만 그들의 주장의 어느 것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적인 이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메마른 지식에 불과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성경의 진리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입장이 같을 때만 찬성하고 그것이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와 반할 때에는 주저하면서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단순히 메마른 지식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참된 진리의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등하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진리의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메마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많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의 이익이 손상받는 그러한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은 말씀 편에 서지 않습니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복음에 순종이 없는 그런 메마른 신앙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지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신앙은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하고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들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진 신앙은 올바른 지적인 이해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면 성전의 하속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명을 받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이때까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하속들에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한계는 바로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이들의 지적인 이해는 훌륭하고 올바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나의 직장에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될까? 내 삶에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 삶의 어떤 스타일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지식은 진실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의 즐거움에 쉽게 굴복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지식을 포기하거나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따로 진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것을 듣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자신의 삶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알량한 지식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현세적인 안정감과 세속적인 즐거움을 더 사랑하는 이런 죽은 지식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식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지적인 메마름 신앙은 궁극적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지식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당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일이나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이 유다처럼 활동적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다가 돈궤를 맡아서 일을 해도 좋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일을 할 때는 가장 적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주님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가장 열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권력자들의 그 활동이 심상치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배단이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계실 때에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유대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죽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그를 죽이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서야 할 곳을 바꾸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죽게 될 주님을 따르기보다 제사장들 편에 서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삼십을 주고 팔아버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3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지만 그래서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일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기꺼이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베드로도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실 그때에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을 멀찍이서 따랐습니다. 그도 한때는 주님을 떠나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연약하여서 한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지만 그러나 그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못하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이 유다는 직접 메마름 상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이 마음이 변화된 베드로는 비록 넘어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이런 지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인 메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핏 보기에는 평소에는 다 주님을 아는 것 같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 지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아는 지식과 이해력과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살펴서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서 참으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적 메마른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가 메마른 신앙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절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그에게서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첫 발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두고서 그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멈추어서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자기의 이 마음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것은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려고 일생을 수고하지만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마음 가운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쾌락을 얻기 위하여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 때 더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이 즐거운 쾌락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에는 잠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멈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탐닉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행복에 도달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영혼이 비어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아직도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 영혼 안에 있는 목마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고 있는 그렇게 찾는 만족은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갈증, 목마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이 나의 영혼 가운데 있는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느끼고 발견하는 것이 참된 신앙에 도달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겠다는 마음,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의 허무한 것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마음, 참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지만 더 나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영혼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깊이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한밤에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때까지는 지적인 이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배웠던 유대교의 이 율법과 신앙으로는 그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일어났는데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에 우리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주님께 찾아왔고 주님과 대화했고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같이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서 위로를 찾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만족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노력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아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받아서 마실 수 있는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그 생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라고만 하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되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믿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가 발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역사하시지만 억지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여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한밤에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발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라고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관원들이 율법을 어기고 주님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이 관원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못했지만 기꺼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진리 편에 서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비록 더디지만 그의 양심과 삶은 진리 편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왔던 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간 상태에서 이 니고데모는 우리 주님을 장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더뎠지만 진실로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듣고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주님에게서 구원의 신앙을 발견하고 그를 기꺼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자들은 우리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이 자기를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주님에게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산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것은 어떤 믿기 어려운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 죄사를 드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무거운 짐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마음 가운데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나아오라 할 때에 그분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아가면 거기에는 우리를 위한 생명의 잔치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먼저는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하든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를 믿을 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그 안에서 또한 그 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찬에서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들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으신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성찬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이 생수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주시는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